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요즘에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구본 도서관 시간에는 이 주식과 관련된 책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 박사 투자하냐라고 하면 아니 뭐 저도 요만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원금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제 왜 안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이런 한 장까지 털어가지고 주식시장에 밀어넣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내가 월급 따박따박 모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뭐 전 국민의 투자화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제 돈이 정말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대출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 등등과 관련된 규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많아지는 데 비해서 주식은 뭐 세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유리한 면들이 많아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원하는 상품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뭐 외국에서만 우리가 해외 투자로만 할 수 있었던 특정 종목 2배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출시가 이제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이제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뭐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몰려 있다. 부동산 몰빵 국가였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금융, 특히 주식 또는 채권 이런 쪽으로 점점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아찔한 숫자죠. 뭐 7,500까지는 간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6,500, 야, 6,000 넘은 것도 정말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7,500이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마음이 급해요.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감하게 뛰어들어가셨던 분들은 뭐 앞자리 또는 뒤에 0이 하나 더 붙는 뭐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다 다급하게 뛰어드는 던져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당연히 이제 늦을수록 우리는 더 모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내가 시간을 버린 벌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익숙한 뭐 그래프가 하나 보이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역사를 돌이켜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영원히 이제 올라갈 수는 없다. 결국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빠지고 후퇴하고 그러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뭐 그래프를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현명한 투자자들의 진입 시기, 그다음에 기관의 투자 시기, 대중 투자자들의 투자 시기가 오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폭락하면서 붕괴한다라는 것을 긴 시간 주기로 보면은 항상 반복되는 이제 그러한 주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26년 어디 있을까요? 한 여기쯤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쯤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점을 지나서 요 언저리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안다면 모두가 다 행복한 이제 그러한 시기를 보내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난 십몇 년 사이에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상향하기 전에 다 트랩에 빠지고 그다음에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하면서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숱하게 목격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사실 이번에도 다르다라는 말은 저도 생각해보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여러 번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네 단어는 이번에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것이 교훈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바뀝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클로드로 대표되는 이러한 이제 AI와 관련돼서 미래에 대해서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새로운 것이 있을 거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100년 전에 즉 1920년대 라디오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정말 쉽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이게 사람들을 바꿔놓을 거야라고 하는 미래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열광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100년 사이에 뭐가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서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 책은 1929라는 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29년이라는 숫자는 주식 투자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숫자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 장이 붕괴되기 시작했던 그 당시의 모습들을 냉정하게 서술했던 그러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정말 영화를 보는 것처럼 박진감이 넘칩니다. 두께는 좀 두껍지만 정말 그냥 페이지가 팍 넘어가요. 막 너무 재밌다. 어떻게 보면 결론을 아는 스토리,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스토리라서 더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결론과 상관없이 정말 그 당시로 내가 1929년에 뉴욕에 있는 주식시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찰스 미첼이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양반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머물고 있던 월스트리트 55번지 지금도 있어요. 당시에 이제 이 찰스 미첼은 미국 최대 은행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3%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직면을 합니다. 뭐 13% 정도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감내할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이 양반이 이제 다른 은행과의 합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락하는 와중에 기계적으로 사들였던 거예요. 주식이 하락하면 사들인다 라는 원칙을 이제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하락폭이 커지니까 사야 되는 주식 수가 커져가지고 기계적으로 나 사겠어 라고 약정을 한 게 7만 주 하루에 7만 주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경제 규모 자산 자본금 규모로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사람과 연락을 취하는 모습으로 이 책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찰스 미첼이라고 하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 뉴욕 중심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역사를 보면은 선샤인 찰리 항상 밝은 표정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막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출렁출렁거리는 그러한 대표적인 플레이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갑자기 우리를 저 뉴욕 맨하탄에 있는 월스트리트 55번지로 데리고 가서 저 위에 있는 은행 회장실로 여러분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연락할 것인지 어떤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디테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사 헤밍웨이를 또 끌고 옵니다. 당신은 어떻게 파산했습니까? 라는 이 유명한 질문이 이제 헤밍웨이의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너무나 뭐 당연한 이야기죠. 파산의 속도가 어떨 때는 좀 느리고 어떨 때는 빨랐다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인 버블의 붕괴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블 붕괴 그러면 풍선을 빵 터뜨리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탁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녹아내려갑니다. 사람들을 아주 진이 빠지게 만듭니다. 이제 끝나겠지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또 내려가요. 또 올라가요. 이러다가 어느 시점 중에서 사람들이 익숙할 만한 때 되면 정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걷잡을 수 없이 붕괴합니다. 1930년대, 1929년에 시작됐던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이 두 가지가 조합을 이뤘던 거죠. 그러면 이 책은 어디에 관한 이야기냐라고 물어보면 서서히에 초점을 맞춘 책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한 방에 모든 것이 붕괴된 것이 아니고 서서히 당연히 그 서서히 과정 속에서는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플레이어들도 있었고 막대한 손실을 보는 플레이어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서서히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잡으면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썼냐라고 봤는데 나중에 저자를 봤죠. 저자를 딱 보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 저자인 앤드루 로스 소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유명한 이제 저자인 거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Too Big to Fail 그러니까 대마불사라는 책으로 인해서 정말 유명해진 거죠. 이 사람이 썼던 이 대마불사라고 하는 책은 이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재현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특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걸 교차 검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서 자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그 당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를 하는 거죠. 08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대마불사에 보면 책을 보면 정말 내가 옆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러한 책들인 거죠. 막 의사진행이 되고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누가 누구한테 연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왔는지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쫙 나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책 이후에 8년간의 취재를 통해 가지고 다시 본 거죠. 사실 우리는 1929년 시작됐던 이제 금융시장의 붕괴 그리고 대공황에 대해서 알만큼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8년 동안 이 소킨이 이제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저 도서관에 붙여 있던 문서 보관소에 있던 많은 문서들을 이리저리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던 것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들을 발견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가장 큰 특기인 필력을 통해서 아주 스피디한 전개, 그 다음에 영화와 같은 정말 영화 시나리오 같아요. 그냥 이 시나리오 작가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그냥 앞에다가 누구 발언 그리고 상황 묘사만 조금 집어넣으면 금방 그냥 대본으로 바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의 구성은 일반적인 책과는 좀 달리 이제 전체 구성이 2부로 돼 있어요. 1부, 2부.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챕터는 42챕터나 될 정도로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장들이 나눠져 있고 빠른 전개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피디한 소설들 그리고 막 등장하는 인물들도 되게 많아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나 사람 얼굴 기억 못 하는데 이거 잊어먹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양반은 처음에 있다가 저 끝에서 떡밥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잊어먹을 만하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얽히고 설키고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6년 지금 AI의 등장과 관련돼서 기술적 진보, 기술적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 비슷한 경험을 언제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1920년대로 데려가 줍니다. 사실 1920년대는 우리한테 이제 도금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상당히 흥청망청했던 시대로 기억이 나는 거죠. 사실 1920년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문물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던 미국 그리고 뉴욕, 맨하튼 이런 동네로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이랑 뭐가 다르지? 라는 거죠. 화면 보시면 이 당시에 등장했던 것들이 뭐죠? 진공청소기입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 남자가 일을 집안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그때도 이제 이런 이제 선전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전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물들이 뭐죠? 텔레비전. 아까 보여드렸던 라디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토스터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이 1920년대에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이러한 생필품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들도 완벽히 바뀝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20년대 뉴욕은 사실 지금 뉴욕과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해보면 건물 몇 개 더 졌고 몇 개 없어졌구나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이 1920년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920년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20년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경제의 시대, 현대 소비경제의 시대. 그러니까 사람의 소비에 의해서, 빚에 의해서, 부채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고 그 폭발을 된 수요에 따라서 엄청난 공급이 뒤따르고 그 공급을 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당연히 그 돈을 번 것과 관련되는 금융시장들은 급속히 팽창하는 그러한 시대의 시작이 1920년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레딧이라고 하는 신용이라는 것이 등장한 그러한 상황이죠. 실제로 1920년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신용카드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그러한 시기도 합니다. 물론 광범위하게 우리 지금처럼 이런 시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기에 제한된 범위나마 신용카드를 들이대면 결제를 하고 그 금액이 지불이 되고 한 달 후에 내가 납부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써 그 당시 됐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20년대라는 시절은 우리가 생각했던 빚이라고 하는 debt라고 하는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가 미국에서는 크레딧이라고 하는 신용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어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바꿔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1920년대 이전 과거 그 전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뭐 투기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항상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선교도 윤리에 따라서 근면성실함의 최고의 이제 가치로 생각을 했던 거죠. 부채를 싫어하고 빚내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하지만 1920년대를 거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뀐 거죠. 즉 빚을 내면 내가 그동안에 경험할 수 없었던 청소기, 텔레비전, 그다음에 뭐 라디오, 토스터기 뭐 이런 것들을 장만할 수 있다는 거죠. 저걸 내가 사면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가 뭔가 그 전과 누릴 수 없는 경험을 하는데 돈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월부로 내세요. 할부로 내세요. 12개월, 24개월, 36개월 할부로 내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까요? 잠깐만. 내가 텔레비전도 사고, 라디오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다 할부로 되는데 주식은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 1920년대부터 가장 주식 버블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주식도 신용을 통해서 살 수 있다. 요즘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신용 주식 거래, 미수 거래, 이거 함부로 하면 골로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레버리지를 가져다 주는 거죠. 즉 1920년대 주식시장의 미국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신용이라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 그 속에서 금융투자는 왜 신용으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내가 가진 돈 10%만 있으면 그거에 몇 배씩 되는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 그러면 돈을 벌어. 수익은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열광을 하면서 화면에 찍히는 그 당시에는 화면이 없었죠. 이제 티커죠.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열광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보면은 그런 식의 표현이 들어요. 셀럽의 시대가 시작됐다. 투자자 셀럽의 시대가 이때였다라는 거죠. 즉 그 당시까지 미국에서 경제를 움직이던 사람들은 큰 회사를 만든 이런 사람들이 일군 사람들이죠. 뭐 카네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명한 인사였는데 1920년대를 거치면서 월스트리트의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유명한 셀럽으로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뉴스에 실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어디로 이사했고 이런 것들이 가십으로 소모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시대가 이때 시작됐다라는 재미있는 묘사들이 이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받는 연봉, 막대한 수자 수입은 사람들의 질식,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은 또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는 하나의 격언으로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돈 벌어가지고 은퇴했어라고 그러면 막 부러워하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제 주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미국 정부는 도대체 뭐 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1920년대 미국 대통령들은 크게 세 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딩, 그다음에 콜리지, 그리고 후버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역할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당시 1920년대의 미국은 정부 비켜 시장이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쪽의 흐름이 훨씬 강했다라는 점이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경계를 했습니다. 야 월스트리트 이런 식으로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은행이 저런 식으로 흥청망청 되면 안 되는데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리고 혹시나 정부가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개입할까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로비를 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움직였던 많은 생생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026년 비슷하지 않을까요?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돈 버는데 정부는 나서지 마. 내가 돈 벌 수 있도록 정부가 요만큼만 해줘. 안 움직이면 또 떼쓰고 울고 하는 모습들은 그때나 지금이다. 비슷한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책에 읽다 보면 그래도 몇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찰스 미첼과 더불어 가지고 JP모건의 핵심 파트너였던 토마스 로번트. 토마스 로번트는 탁월한 이제 외교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이런 일을 정말 잘하던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찰스 미첼 같은 경우에는 시티은행의 전신이었던 이제 내셔널 뱅크의 이제 회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샤인 찰리라고 그랬죠. 잘 될 거야. 낙관. 낙관론자죠. 우리가 주식 투자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으면 비관론을 택해라. 하지만 돈은 낙관론자가 번다. 맞습니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으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고 올라가는 일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지만 유명해지려면 누가 유명해지느냐? 시장이 붕괴한다. 조만간 내려갈 거야. 30% 이상 급락이 예상돼 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의 회장이었던 이제 리처드 휘트니라는 이 세 사람이 이 책을 이끌어가면서 수많은 등장인물과 조연인물들이 엇갈리는 게 이 책의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책을 보다 보면 당시에 1920년대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지금은 불법인데 그때는 합법인 그러한 주식 매매 기법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내부자 거래. 우리가 내부자 거래 지금은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뭐 먼저 정보를 듣고 그거를 사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페널티, 심지어 잡혀가고 막대한 양의 추징금, 벌금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 것이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상식이죠. 하지만 이때는 내부자 거래가 너무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우리 회사가 이번에 뭐 할 것 같은데 주가 오를 것 같은데 내가 당신한테 특별히 알려주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투자하세요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골적인 티켓을 구매한 특별하게 잘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통정 매매라고 그러죠. 내가 팔고 너가 사고 그러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행위들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이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보면은 당연히 반칙 플레이인데 이때는 너무나 당연한 플레이로서 진행이 되던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1929년 이때가 이제 버블의 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점을 이 책에서는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죠. 1929년 9월 3일.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정점에 이르는 이 시점 그리고 그 이후의 시점이 이제 이 책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1900년부터 1935년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가 시작된 이후에 박스권 우리가 이제 박스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1900년대부터 1925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모습 박스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올라갔을 때 들어갔다가 내려갔을 때 팔고 하는 패턴 플레이가 성공하는 이제 그러한 플레이였던 거죠. 하지만 1925년을 전후한 시점서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전까지 100선, 세 자리 숫자에 턱걸이하기 바빴던 다우존스가 이때는 한꺼번에 400선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붕괴한 이후에 이것을 회복하는 시기가 얼마나 걸렸냐를 보면 지금 장기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화면 왼쪽에 20세기가 시작할 때부터 쭉 나오는 거죠. 붕괴하고 난 다음에 이 선까지 올라간 한번 쭉 그어보겠습니다. 언제죠? 1950몇 년째 정도가 돼야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25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황 또는 이제 버블 붕괴라고 하는 이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블랙 먼데이 뭐 그리고 그다음 보면은 하루에 13.5%, 11.7% 이런 연달아 이제 펀치를 이제 맞은 이제 그러한 것이 이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딱딱한 숫자 이야기는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는 이제 책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좀 매력은 또 뭐냐? 당시에 그러면 100년 전에 1929년에 도대체 주식 거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지금 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이게 대부분 합니다. 거의 99% 이렇게 하시죠. 한 20년 전 해보면 다들 이제 딸깍딸깍 PC 앞에 앉아가지고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제 1999년 2000년대 보면 주식 전용 단말기라고 하는 무선 단말기들이 처음 거래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기도 했었어요. 저 어릴 때 주식시장에 가보면 대부분 전화, 창구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거기서 상황이 바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분필로 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1929년에 당시의 주식 시장, 뉴욕 주식 시장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없죠. 다 전산으로 이제 처리가 되니까 주식 중매는 필요 없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포스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포스트에서 거래하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브로커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거래 주문을 놓고 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티커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스 부호를 통해 가지고 따다다닥 따다다닥 찍히면 이것을 받아보고 읽고 전광판에 그 당시에는 전광판도 있었습니다만 전광판보다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글자를 끼워 넣거나 아니면 숫자로 분필로 써놓거나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갔던 거죠. 야, 도대체 이런 것들로 어떻게 이제 주식 거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1929년 10월 24일 이야기를 합니다. 10월 24일이면 막 붕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에 이제 해당되는 상황이죠. 당시에 이제 뭔가 상황이 좋지 않어라고 사람들이 알자 미친 듯이 몰려가서 매도 주문을 냅니다. 당시에 이제 개장과 동시에 1600만 주의 매도 주문이 몰려듭니다. 지금도 1600만 개의 주문을 사람들이 처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컴퓨터 없었습니다.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걸 체결을 하고 체결 확인을 하고 돈을 이체를 하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한다 생각하면 아찔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아비규환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여기서 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모든 재산을 날릴 것 같은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 다 망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찰스 미첼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실 찰스 미첼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그 상황은 10월 28일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은 10월 24일이에요.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이 찰스 미첼은 어떻게 갔느냐. 이 상황에서 뚜벅뚜벅 화면에 보이시는 이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대규모로 매수 주문을 내는 거죠. 저런 큰 손이 돈을 걸고 매수 주문을 내는 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파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신호가 퍼집니다. 때마침 미국 은행들이 당시에 제일 운영한 주식이었던 US 스틸에 대해서 대규모로 돈을 부어서 주가를 떠받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되게 비슷하죠. 속절없이 막 꺼지는 그런 와중에서 유명한 투자자들 몇 사람들이 시작이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규모 매수 주문을 내면 사람들이 상황이 다른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8일 그리고 29일 날 대규모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이 두 날 합쳐가지고 날아간 돈이 이제 140억 달러입니다. 지금도 140억 달러 그러면 크다 싶은데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140억 달러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인 거죠. 당시에 이 돈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전 재산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식당에서 일하던 웨이터들도 그 다음에 구두 닦기 하는 어린이들도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주식에 집어넣고 그것을 올라가면서 내가 부자될 꿈을 꿨던 거죠. 그것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수많은 모습들이 이 책에는 상당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이것을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또 이 아비규환을 구경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대혼란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이 와중에 또 돈을 벌겠다고 여기서 공매도를 또 투자하는 또 이러한 군상들의 모습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의 모습은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당시에 100년 전의 공황과 관련되어 있는 버블과 버블 붕괴 그리고 그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읽다 보면 지금 내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딸깍 투자해놓고 돈 벌 거야. 오늘도 돈 벌었네. 내일도 딸깍 하면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뺄까 말까? 아니야. 지금 빼면 안 돼. 내가 지금 일찍 들어와서 못 들어와서 날린 돈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 비슷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100년 전에도 똑같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 저자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싶냐. 주식 투자가 시장이 붕괴를 했으나 그 주식 투자 붕괴가 왜 대공황으로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금융자산의 어떤 금융시장의 붕괴가 반드시 100% 실물시장으로 옮겨붙을 필요는 없었는데 왜 이런 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황의 모습들 무료급식소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다음에 은행이 이제 연달아 파산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속하게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번 보시죠. 1930년 뭐 이 시기를 보면 내려갑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반등을 계속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블랙 먼데이 같은 경우에 13.5% 그리고 그 다음날 11.7%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사실 2029년 전체를 놓고 보면 하락폭은 한 17% 정도예요. 연 17%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아유 좀 많이 당했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정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커요. 사실 이제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21년 같은 경우에는 33%의 추락을 한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930년대부터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의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모두 다 서서히 파산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한번 탁 충격이 있고 그걸로 계속 바닥으로 그었으면 사람들이 깨끗하게 한번 충격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려가요. 그러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뭔가 여기에서 또 매달리는 거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을 몇 년째 반복을 하면서 시장은 완전히 붕괴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시장을 계속 참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1931년이 되면 이제 반토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모두가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건 그런 거죠. 버블 붕괴라는 것이 한 번에 우리가 붕괴라는 것처럼 빵 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아까 헤밍웨이가 얘기한 것처럼 서서히 그러다가 갑자기라는 겁니다. 즉 몇 년에 걸쳐서 주식시장의 붕괴가 4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 책에서는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붕괴 과정 속에서 실물로 이것이 옮겨 붙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양쪽을 연결해주는 존재, 돈이 있는 존재, 은행이죠. 즉 이 저자는 이쪽에서 만들었던 버블, 불이 어떻게 이쪽으로 옮겨붙었는지, 실물로 옮겨붙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은 1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2026년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막 일어난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흡입력이 강하고 묘사력이 좋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행들이 주식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용을 제공해주는 여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커지고 그것이 꺼지면서 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했죠. 지금 화면 보시면 1929년만 해도 은행 500개 정도가 이제 문을 닫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은행의 이제 파산이 증가를 하면서 결국 대공황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상황들은 언제부터 정리가 됐느냐? 1933년부터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다가 벌려고 몰려 들어갔다가 몰락했어 끝 이게 아니고 그 몰락의 과정이 생각보다 길었고 이 몰락의 과정을 수습하기 위한 그 이후의 노력들도 이 책에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잘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등장했던 여러 영웅들이 다른 모습으로 저 뒤에 나오는 떡밥의 수도 매우 잘 이루어진다라는 점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책에 저 뒤편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증권거래위원회는 1934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초대 의장으로 취임한 사람은 유명한 당시에 부동산 주식 투자 사기꾼이라고 또 몰리기도 했던 투기 성향이 강했던 이제 조지프 케네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일랜드계 이민자로서 정말 온갖 차별과 수모를 겪던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반칙 플레이, 수많은 반칙 플레이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거둬지고 버블 붕괴 직전에 모든 자산을 처분하면서 위너가 됐던 이제 그러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을 이제 왜 이러한 자리에 앉혔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기 쳐본 사람이 사기꾼을 제일 잘 잡아 라는 이유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적인 모든 불투명한 상황들을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 라는 명목으로 앉혀놓고 내 자식들은 대접받고 명문가의 자식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이 케네디가 자기 과거 동료들을 또 열심히 때려잡으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저는 이게 100년 전 이야기인지 지금 이야기인지 아니면 미래를 내다본 책인지 알 수 없다라는 착각에 점점 많이 빠집니다. 사실 이 책은 100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의 모습인데 계속 지금을 꼭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인물, 이 책을 읽다 보면 과거 1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서 지금 미국의 어떠어떤 사람들 모습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당시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 지금 미국 정부 관계자들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저자는 당신이 이 책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떠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이 1920년대 후반과 같은 버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고원지대에 상승했다 올라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K자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양극화 시대인 거죠. 소득이 양극화되고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기술 혁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커집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 자산 버블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자는 100년 전 지금과 비교를 합니다. 이러한 우리 경험으로 가까이 달려보면 과거 1999년, 2000년도 있었고 그 이후에 몇 번 작은 버블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100년 전과 지금은 지극히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당시에도 결국 왜 이렇게 커졌지라고 그러면 크레딧, 신용이라는 점잖은 단어로 포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투자가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향상을 가져왔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죠. 지금은 레버리지 투자, 미수 투자 그렇게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수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만 바뀌었지 더 많은 레버리지라는 것이 지금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소수의 셀럽들이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를 또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라는 점을 이 저자는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중간쯤에 보면 흑백 사진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요. 분명히 흑백 사진이에요. 그런데 읽다 보면 그 흑백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AI로 우리가 칼라로 만들고 다시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제 옆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욕심, 야심, 욕망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또 넘쳐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 맨하튼 여기를 뛰어넘어서 파리, 런던, 대서양 위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스케일이 매우 큰 책이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한번 이 책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책을 덮고 생각을 해보시죠. 100년 사이에 우리는 정말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극은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저자는 제일 마지막에 매듭을 그렇게 짓습니다. 비극은 반복된다. 1929년에도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문구로 매듭을 지어요. 지금은 과연 다를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1926년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급등하는 주가 지수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고 애써 긍정론을 펼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마침 모든 여건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해요.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2026년은 2029년과 1929년과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 책이 올해 나와 있는 증권, 주식시장, 금융시장과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잘 읽히는 책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즉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우리의 원칙론적인 이야기가 이 책에 정말 잘 맞는 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대박을 기원하고 부자가 되고 풍요로운 미래, 파이어를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옆에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어디까지 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무섭도록 냉정한 과거의 모습, 생생한 모습으로서 지금 우리를 한번 측정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구본 도서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